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가장 사랑이 많이 필요로 하고 섬김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소망부라는 부서입니다. 아다시피 거기는 장애우 학생들을 섬기거든요. 한 학생에게 교사가 한두 명 붙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소망부 교사 그 모임, 특별히 그 학부형 초청 모임에서 제가 장애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의 간증을 듣다가 내가 너무너무 참 눈물이 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다면, 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2003년도 중앙일보 5월 8일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장애 딸 50년째 돌보는 101살 엄마, 광주에 사는 101살 된 박옥랑 할머니인데 68세 된 전신마비의 딸을 지난 5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던 거예요. 이 박옥랑 할머니는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유모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학교에 이제 가르치러 갔는데 이 유모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목뼈가 부러졌어요. 전신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고쳐보려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도 감당 못한다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1953년 전남 나주시 영산포 여중에서 마지막 30년 중학교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한 다음부터 아주 그냥 한 생의 전체를 조의순이라고 하는 딸을 돌보는 데에 몰두를 했습니다. 이 박씨 할머니의 기구한 인생, 이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딸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고 늙을 틈도 아플 틈도 없었습니다. 아파도 안 되고 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01살 된 이 어머니 자신의 안타까운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면 우리 저 딸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불쌍해서 나는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미로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세상 등질 때 내 딸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101살의 어머니, 그 모질고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탱하고 이겨내게 했던 그 힘, 그 인생의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딸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피보다 진한 사랑의 한을 안고 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홀히 여기고 또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작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복음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수많은 복음, 신약, 구약의 복음이 압축되고 압축되어진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가르침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만 있어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핵심의 복음, 작은 복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나 허구나 상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 또는 어떤 생각, 어떤 공상 위에, 이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서리발 같은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붙들었잖아요.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한순간 받아들이는 건 쉽지만요, 받아들였지요, 믿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할지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비극과 고통이 처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흔들립니다. 믿지만 흔들립니다. 의심이 갑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복음사역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바울의 그 믿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 감정이나 기분이나 영적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붙잡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사실, fact, 그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위에 쓰여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끝까지 간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의미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화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했다, 이게 와 닿습니까? 너무 크잖아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녀들이 죄를 짓고 집을 나갑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맡겨주시고자 한 그 잃어버린 자녀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십니까?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요, 포기 못합니다.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건 뭡니까?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셔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우주의 재판정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선고가 내려집니다. 너는 유죄, 지옥. 너는 무죄, 천국.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 법정에 설 때에 뭐 착하게 살았네 어땠네 다 소용없어요.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갖고 이러면 구원받을 것 같고 이런 증거 필요 없어요. 확실한 증거라 해야 돼요. 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구원받는 데에 애매모호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해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할 거예요. 뭐 그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거, 그거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고 다 통하는 거라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라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그 방식과 길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방식이라 그러면 여러 갈래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못 올라간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높디 높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 죄인된 인간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빛을 본 것 같다고요? 태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손전등 따위에는 빛도 아닌 거예요. 가짜배기 빛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 된 인간은요, 인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죄인된 인생들을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오직 예수를 붙드는 성도들을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독선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옳고 선하다고 할 때에 하나만 고집할 때 독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백이 진짜 선한 거, 진짜 옳은 거 한 가지인데 그것 붙드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지혜지. 구원은 오직 예수. 아멘. 이거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내려오신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는 두 말 않고 자식이라고 툭 튀어나오겠는데요. 아, 목사가 교회라고, 교회도 사랑합니다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조상의 반열에 올려줍니까?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그 생명 바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자신의 생명,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놀고 먹고 아들 네가 잘해봐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랑인데도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공감합니까?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정직하게 대답해볼까요? 나도 그럴 때가 있다우. 와,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났네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것이 사랑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장애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가장 심각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죽이고 싶지.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 남편이다 아내다 사랑하는데도 왼수 같고 그러지 않아요. 자식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사랑 힘듭니다. 우리는 사랑에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무능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1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의 계명을 줍니까? 일평생 너희들 사랑에 장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사랑 배우고 사랑 깨닫고 사랑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데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 사실은 사랑의 열매지요.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꾸로 돌이켜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비극, 저주, 전쟁, 모든 고통도요 사실은 왜곡되어진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한 청년이 몇 년간 사랑했다고 교제했던 한 자매가 변심을 했다고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염산을 그 자매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사랑입니까? 왜곡되어진 사랑, 파괴적인 사랑, 이기적인 집착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행가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시면 뭐라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고 또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을 해야지 왜 않겠다는 겁니까? 왜곡된 사랑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장애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입니까? 사랑의 장애는 더 심각한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각장애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거 알겠지? 안 보여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 거기다가 사랑한다고 온갖 종류로 큰 소리로 설명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조금씩 장애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가끔씩 느껴지고 잘 못 느끼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보세요. 그들이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왜요? 장애가 아니라 그냥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뭐 예언으로 뭐 신비롭게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의 핵심이고 성령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막 고리타분하게 재미없게 막 답답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면 그냥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부어주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현상과 나의 느낌과 컨디션을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지. 그러나 진리를 붙들지요. 사실을 붙들지요. 그러나 때때로 예배를 들 때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성령이 가장 놀랍게 역사를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름 술집에서 저 어디 뭐 휴가 가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집중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거는 어떨 때는 막 부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 세상에 없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마음이 부어질 때는 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 죽어도 좋아.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제정신 돌아오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기도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웃고 있는 분들 예배 자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 모든 영적 대가들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의 비밀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랑의 지식, 진리, 사실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야. 무한하신 그 사랑이 좁디좁은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체험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위대한 중보기도예요.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에 북극을 탐험했어요. 도대체 이 북극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자기들 나름대로 긴 밧줄을 내려가지고 바다로 계속 드리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드리워도 이 밧줄이 바닥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줄을 다 뽑아 올리고는 그날 저녁에 일기에 내렸었습니다. 이 긴 밧줄보다 더 깊음. 그리고 맨날 며칠 계속해서 줄을 더 길게 해서 계속 내리는데도 도저히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수심을 재기를 포기하고 마지막에 자기 일기에도 이렇게 썼어요. 북극의 바다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깊다. 깊고 깊은 바다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가슴 벅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좀 트로트 같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야, 이 과장이 너무 심하다, 뻥이 너무 심하다, 그 사실 위에 성령께서 정말 그러한 은혜를 무한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찬송도 부족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해 좀 희생했습니까? 망을 포기했습니까? 이 사랑과 비교해보면 포기 없어요, 희생 없어요. 내 일생을 드렸다고요? 보상해내라고요? 사랑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랑이 내 심령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부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걸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 붙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안타까운 마음, 불붙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열정을 가지고 전한다고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첫사랑이죠.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강권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려고 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억지로 죽지 못해서 강권당해서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사랑의 강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도 사랑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의 감동에 압도되어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격과 이런 밀어붙이는 사랑의 관건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사랑이 식은 겁니다. 왜 능력이 없느냐고요? 왜 사역의 열매가 없느냐고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느냐고요? 교회 안에 최근에 만들어진 작은 선교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한 몇 달도 채 안 돼요. 이름하여 행복선교회라는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는 독특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교회입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로 초청되는 분들 많은 분들이 행복선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소용없네요. 이 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처음에는 그저 교회 와서 친교하고 말씀 공부하고 행복회라는 모임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행복회 모임에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새신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1200명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고 이 꿈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될 건데 나누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이 꿈이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새가족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분이,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이랬어요. 근데 계속 한 분씩 한 분씩 초청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그 행복회에 이 새 신자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이분들이 의기투합해 버렸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다 1년 미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교회 제일 많이 요즘 초청하시는, 이분들이 초청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세요? 또 모르는 척 시침이 떼내고 있네요. 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지난 7월 말에 행복선교회 발대식 모임을 제가 가서 격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1200명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이야기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그 계획을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앉아있는 분들한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다가온지 아세요? 솔직하게 되겠나? 안 될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제가 좀 초를 치죠, 그죠? 이제 믿음이 어리잖아요. 그들이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원수막에 공격할 거고 믿음 막 흔들어졌길 거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돼도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그 계획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터져나갈 듯이 기쁘던데요, 감사하던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꿈이 나누어질까요?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 스토리를. 그러나 뭔가
그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야.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이건 나누어야 되겠다. 이 마음 아닙니까?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곁에 계시는 장로님, 교역자들, 권사님, 집사님들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 참 부끄럽습니다.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늘 부끄러워요. 우리는 늘 도전만 받아요. 이것은 사랑의 강권, 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더 부어져야 돼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음도 불사하는 게 사랑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제정신이잖아요. 사랑은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교리적인 사실과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삽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게 부어져야 돼요. 부어지고 나면은, 이게 체험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저기에서 이 강권당하고 이 충동 때문에 이게 안 할 수가 없이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세련되게, 좀 균형 있게, 질서 있게 훈련받는 것이지, 이거 없는데, 이 동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죽도록 사랑하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답니다. 기도하십시다.